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의 문안과 축도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글의 종류가 산문인지 아니면 시가 되는지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웁니다. 평범하게 자기의 생각을 글로 옮기거나 또 어떤 정보를 그저 주제별로 나열하는 형식이 산문이라면 시는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하고 연관을 짓는 어떤 억양의 리듬이라든지 표현들, 특히 라임과 같이 모음이나 자음을 반복하는 기술을 동원을 한 그런 형태를 시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성경도 이처럼 그 내용에서 글의 문학적인 여러 종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산문과 시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산문이 있는데 그 산문에 해당되는 본문을 봐도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또 그것과 조금 달리 사건을 설명을 하는 narrative, 서술 형식의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서로 구분이 됩니다. 잠언서처럼 지혜의 말씀은 산문과 시 그 어느 그 사이 어디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장차 일어날 실제 사건을 상징적으로 묘사하신 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묵시는 산문과 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일반적인 언어 기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읽는 이 본문이 산문인지 시인지 역사인지 묵시인지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읽으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시면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있죠. 네 구절인데요. 이것이 어떤 문학적 형태를 지닌 문장들입니까? 20절은 영어로 doxology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정확히 하면 송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의 문장이 20절입니다. 21절과 22절은 일반적인 산문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문안 인사이죠, 그 내용은. 그런데 23절이 특이합니다. 23절은 또 사도가 편지를 마칠 때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의 문장으로서 편지의 발신자가 수신자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식적 예배를 마칠 때에도 예배 인도자가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축도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마지막 23절도 그 축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송영과 문안 인사와 축도로 다가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빌립보서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월 세 번째 주일부터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이죠. 이 9개월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통해 복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치는 바울의 마지막 문장들,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결론은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을 동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한없이 부족한 나를, 그런 우리를 더없이 높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더없이 높은 도움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남은 생애를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목적하며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를 마치는 부분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히 다른 바울 서신의 끝부분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송영, 문안 인사, 축도, 이건 참 특히 바울 서신에서 그 마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문구 한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바울의 서신이 13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외에 다른 성경 기자의 편지가 8권이 있습니다. 총 21권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표현이 나오는 편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 특별한 표현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23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 너의 심령에 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심령에. 얼핏 듣기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용어가 특별한 이유는 너희라는 소유 대명사가 다수를 가리키는 복수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심령이라는 명사는 단수형 명사이라는 점입니다. 이 표현이 왜 특별한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복수형 소유 대명사에 단수형 명사를 붙이는 게 이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 이상한 표현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입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딸을 가리켜서 우리 딸.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복수형 소유 대명사이지만 단수형 명사인 딸이 아버지와 아들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영이라는 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이라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은 몸과 혼처럼 각 사람의 소유의 존재에 해당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서로 공동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영이 있고요.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도님 고유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영이 보통 성경에서 거룩한 영 하면 성령님인데 거룩한 영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영이라고 할 때 그것이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뜻하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님에게 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가 성삼위 하나님께 성령님을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번역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을 가리키는데 다수이지만 한 가지 영을 의미하고 있고요. 결국 그 뜻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본 그 구절과 굉장히 흡사하는데 한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또는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일심 또는 한마음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단수형으로 영이라고 표현된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그 공동체가 빌립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일심,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편지를 마치고 있는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끝까지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이처럼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오늘 남은 시간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마지막 구절 23절이 이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23절은 축도의 형태를 가지고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 축도로 구별되는 문장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문법상 하나님에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는 그것이 축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존대어를 사용하는 한글이 아니라 존대어가 없는 영어로 하자면 문자 그대로 하면 God give this to them.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이 축도의 형태, 그 문법상 축도의 형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명령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형태의 문장을 우리가 신약성경뿐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 언어에서, 그 양쪽 원어에서 이런 문장 속에는 영어로 하자면은 please, 한국어로 하자면은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 주옵소서 라는 이 내용이 암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상으로는 상당히 건방지게 보여요.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겸손한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의 복을 타인을 위해 구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리고 축도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하는 것,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바로 축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사도는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 타락해서 생각마저도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상태로서 어떻게 내가 이처럼 타락했구나, 나에게 이런 죄의 영향에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의 이와 같은 상태의 문제를 실감하고 그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 대신 죄인의 정죄와 저주를 받는 자리를 감당하도록 하시면서 나를 속죄하는, 내 죄값을 갚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셨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히 받아주신다고 알게 된 것이고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실제로 실제 삶에서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를 떠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는, 성화하는, 거룩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이 모두 그런 나에 대한, 그런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않았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한 영을,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믿음이라면 비록 우리는 여러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서 한 영, 한 마음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한 영 한 마음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기도함이 우리에게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한 마음 한 영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고 그 받은 구원을 기뻐하면서 성화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도는 지역교회를 위해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한 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함으로 우리는 교회로서 한 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2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20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축도가 아니라 송영입니다. 곧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인데요. 근데 이 문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시며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일이 영광이 되게 하는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곧 교회를 이룬 성도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을 목적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을 드린다,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하게 사용된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던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인데,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행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인생에서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그들의 부끄러운 행실이 그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빛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조명한다, 무엇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어둠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빛을 받으면서 제 모습,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습을, 하나님의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조명을 받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 조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실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그러면 뭘 우리가 가져다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참 모습이, 진짜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그저 바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거짓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모습, 하나님의 실제 초상화가 이 세상에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언어가, 나의 계획이, 나의 목적이, 그리고 나의 행실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뿐 아니라 그 모습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때 아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빌립보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언어를 통해 그분의 모든 목적을 통해 그분의 모든 생각을 통해 그분의 모든 행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자비를 더없이 정확하게 드러내신 더없이 정확하게 공개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공개하셨냐면 빌립아 너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 라고 하실 만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라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완전하게 아버지의 참모습을 드러내는가 하면 주님은 표정마저도 눈빛마저도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 가지고도 아버지를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이 법정에서 저 법정으로 끌려가셨던 그 마지막 장면, 십자가를 근접하셨던 그 장면을 사복음서가 일관적으로 증거하는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누가복음에서 성경은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주님의 눈과 맞습니다. 그 즉시 베드로는 자신이 저지른 용서받기에 너무나 큰 그 잘못을 깨닫고 뛰쳐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 그때 주님의 표정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정죄하는 표정? 너 내가 말했지? 어? 경고했지?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 괜찮아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주님의 그 표정, 그 눈빛을 내 얼굴에 우리 눈에 담을 수만 있다면 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눈빛으로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영어부를 인도하는데 수련회를 한번 갔습니다. 야외 장소였고 그래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산속이었는데 술 취한 남자 하나가 와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생긴 건 멀쩡한 사람인데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는데 찬양단을 앞에서 막 이상한 춤을 추고 어디서 이렇게 새 깃털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꽂고 막 이상한 춤을 추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너무 답답했죠. 화도 많이 났습니다. 결국은 제가 불러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물리적으로 밀거나 때린 건 아닌데 말을 하고 타일 넣어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 Your eyes 약간 그 저 텍사스 억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Your eyes. You have lawyer's eyes. 그러더니 가시더라고요. 변호사, 변호인의 눈빛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해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변호사의 어떤 직업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분의 의견이긴 한데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무자비하다?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틈이 없다? 내 자신을 호소하고 변명할 틈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you have lawyer's eyes. 그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수년간 괴롭혔습니다. 우선 저는 제 자신을 방어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약 이 사람을 제가 쫓아냈는데 만약 우리 그 학생들 특히 그 중고등부 학생들의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 광경을 보셨다면 오셔서 전도사님 잘하셨어요 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그때 이 사람을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는가, 내가 이 사람을 주님의 눈빛으로 바라봤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싫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던 과정 속에서 저는 결국은 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해명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왜 내가 이런 발언을 들어야 했을까? 그러는 가운데 그 누가복음에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읽고 그 앞에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표정을 내 얼굴에 담았다면, 주님의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봤다면, 아무리 횡포를 부리고 아무리 이렇게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전했다면 이라는 후회가 오늘까지 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한 우리가 이것을 목적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방면으로 10명면 10가지 마음으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액션과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의 추진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리라 라는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분명히 한 마음이 이미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의 영이 된 성도들을 이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으로 돌아가서 그 산문 형태, 문안인사 형태의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중이었죠. 근데 그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애통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찬양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계속해서 그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여러 이름을 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있고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문안하고 있다고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가이사 집 사람들이 있었다고 바울이 여기서 슬쩍 증거하고 있죠. 22절에서요.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 그들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말씀입니까? 가이사는 다름 아닌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고유 명사입니다. 당시 가이사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궁전, 그의 별장 등 그러니까 네로의 개인적 관할에 있는 모든 집과 기관에서 정말 몇십 명, 몇백 명이 거기서 종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 외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금전에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소득과 손해, 그리고 그 정산과 결산의 언어, 어카운팅 언어를 써서 한 그 설명한 부분들이 특히 3장과 4장에 많이 있는데 3장에서 바울이 그 표현을 썼을 때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득이 된다 라는 이 금전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을 상징적으로 썼을 때 그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득이 아니라 해로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는 그분의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는 득으로 생각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모습이고요. 주님 안에서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해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때 자랑하던 것, 이제 이것을 내가 계속 자랑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주님과의 관계가 방해를 받는다, 이것은 득이 아니라 해구나,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럼 무엇이 득인가?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이 한 사람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시키시고 그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게 하시는 이것이 득이다 라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바울에게서 일어났고 또 우리 모두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그것만큼 탄탄한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황제는 보통 생을 마감해야지 임기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격화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잡이 있어요. 그것이 득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수십 수백 명 사이에서 그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득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권할 안에 그가 그렇게도 혐오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네로가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 참 역설적인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복음의 능력을 꺾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나라법을 바꾸기 위해서 궐기대회를 하고 시청 앞에 찾아가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일을 우리가 일반 시민으로서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내가 여기서 믿는 사람으로 단 한 사람이라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감사드리며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리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전달될 때 그 복음의 능력을 꺾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절대 파워였던 네로도 황제도 그 힘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는 이와 같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송영과 문안 인사와 축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남은 인생을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할지, 무엇을 목적하면서 살아야 할지, 또 어디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지 전보다 훨씬 더 분명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을 얻고 그 동일한 은혜에 의해 성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삶으로 날마다 초점을 맞춰가면서 우리의 개개인적인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있는지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그런 저희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영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도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빛과 얼굴 표정까지도 아버지의 본심과 실제 마음을 드러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가 저희의 언어와 행동과 저희의 손발 모든 움직임까지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믿고 기뻐하는 이 복음이 세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날마다 매주마다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